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믿음은 감춰지지 않는 우리 안의 열정입니다. 참된 신앙을 어찌 우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뭐 활화사처럼 폭발을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솟아오르는 이 신앙의 뜨거움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제6시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게 되시죠. 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정오쯤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3시간쯤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짙은 어둠이 자꾸 드리워지는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땅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아마 사람들은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빛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어둠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겠죠. 원래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빛을 다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 앞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곳마다 어딘가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르는 건 무슨 일을 겪는 일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9장 5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누리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다시 그가 일어났을 때 아, 이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영광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분은 빛 가운데로 나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것도 있지만 성전에 있는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성전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거기 시연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갈라놓는 차단막과도 마찬가지고 가림막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뭐 사람이 칼로 찢는다고도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쭉 찢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 휘장을 찢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은 새로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아마 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이고 또 어둠이 내리면서 구경하겠다고 몰려서 떠나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편치 않은 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불러서 지금 큰 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그 이 중동지방의 태양에는 10분 못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다 가리는 거예요. 사실 뭐 얼굴 다 가리고 거기에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려서 장렬하는 태양을 맞고 있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 우리 보면은 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가 있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은 아들 이름이나 뭐 자녀들 이름이나 아내 남편 이름 아닙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인데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사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떠나는 게 이게 쉽지. 안 그러면 이게 뭐 남아가지고 뭐 뒤에 뭐가 꼬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못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뭐 매 순간 삶을 그렇게 불살라버리듯 살면 그거 뭐 떠나는 거 어렵지 않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멀리서 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하고 달려올 때 그 아이를 맞아주는 부모의 심경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죠. 그걸 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부르고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마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 말씀은 또한 사실 애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편 31편 5절이에요. 예.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부탁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모든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밤에 잠잘 때 이 기도를 시킵니다. 아빠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도록 하는 것이죠. 편하게 잠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하듯 그렇게 푸근한 품에서 편안히 잠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백부장. 이 성경에서 우리 알지만 사복음서에서 백부장 등장하면 좀 긴장해야 되죠. 예.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이 뭐 고넬료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신앙의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지금 이 사람도 사형 집행관 4명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형 전체를 형장 전체를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 세계를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주로 대상이 헬라 사람들인데 마태나 마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이 쭉 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더니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군사 책임자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동일하지만 마가복음 15장 39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는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위해서 죽어가는 죄수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늘 살피는 입장이었어요. 그는 치안이 목적이고 전체적으로 군중 질서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사형수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사형장, 많은 처형에 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 특별한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군인이었겠죠. 그러나 아마 처음 예수님께서 용서를 비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부터 아마 그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죄수는 없었다.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전에 들은 바도 없는 죄수다. 모든 죄수들은 욕을 하거나 뭐 발악을 하거나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뭐 이러는 죄인들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그 십자가 처형의 형장의 안전과 질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보면서 그는 이 된 일들을 쭉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광야에서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광야에 들린 것처럼, 구리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 끌리는 이 자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력, 십자가의 자성에 이끌려온 첫 번째 증인이 백부장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끌려 들어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강한 자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와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봐라, 증거해 봐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죠. 어쩌면 이 일로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설교 한번 했다고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게 그 정지 작업이 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날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데 뭐 단숨에 예수 믿겠다고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본인이 해서 이 열매를 거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특별히 뭐 저희들이 뭐 예수 영접 기도란 걸 많이 하는데, 내가 뭐 능력이 나타나서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예수 금방 믿네가 아니라 그 사람 거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기도들이 쌓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 그 뭐 이름도 모를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친구가 말도 이렇게 복음을 대담이 전하지도 못하고 늘 주위에서 맴돌면서 기도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뜻밖의 사람들이 뜻밖의 기도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50년, 60년 평생을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각 공동체 통독반이 나누어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나누어서 지금 마치 지도를 찢어가지듯이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빚 갚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목사 하려면은 기둥뿌리, 나무뿌리 세 개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북한산 올라가지고 밤새 기도해서 나무뿌리를 뽑아야 목사 된다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3시간 뒤지면 뭐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 세대 전체가 기도에 빚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저금은 다 찾아먹고 남은 게 있어야지. 그 교회가 뭐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들끼리 하는 은으로 11조 교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100명 나와도 아침 예배 나온 사람 10명 안 됩니다. 지금은 2명, 3명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11조 교인이라서 한 10에 1조는 나왔어요. 한 100명 있으면 10명은 아침 예배를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아, 물론 바빠서 안 나오시는 분은 괜찮지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이 그냥 일이 있건 없건 나와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잘나서 뭐 이게 뭐 목사가 설교 잘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나라도 지켜지는 것이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무슨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여자들 안 떠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 여자들, 처음 따라온 여자들은 안 떠난단 말이죠. 이 여자들 어떤 여자들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 이 여자들 리스트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는 여자들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여자들이 대단히 활동적으로 일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과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전부 이런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섬겼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지위가 없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그야말로 대등한 입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편지 가지고 간 사람이 베베, 여집사 베베가 가지고 가요. 가서 뭐 그런 정도로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쳐다보지만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뜨이는 요한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형장에 요한 하나 보였기 때문에 요한 불러서 어머니의 여생,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요한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의 탄생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50절 51절입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뜻밖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판에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이게 뜻밖의 나타난 겁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이번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반대 발언을 했다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그 찬성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뭐 침묵으로 반대를 했건, 또 혹은 결의에 불참함으로써 본인의 불만을 드러냈건, 그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드디어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드디어 커밍아웃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사건을 우리는 믿음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일생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 사건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준 하인들만이 아는 믿음 사건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헤롯의 신하가 뭐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말 한마디 했더니 낫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 사건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냥 일어나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런 사건들, 믿음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커밍아웃 함으로써 그런 믿음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지금 나올 시점이에요. 나온다고 무슨 덕이 있습니까? 지금 믿다가도 믿음을 버려야 할 시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럴 때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이죠. 또 하나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향유 100트라를 가지고, 100리트라를 가지고.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 그냥 슬슬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제대로 다 못 알아듣고 돌아갔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히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새 무덤, 아무도 안치되지 않은 새 무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부자의 뭐 대접을 받았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무덤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2절 54절 보면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거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보통 시체들은 그렇게 그냥 버려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갖다가 공동무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들이 이렇게 들의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새들이 뜯어먹고 나면 시신을 공동무덤에 갖다 버려가지고 어디서 무슨 시신인지 누구 시신인지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 부활도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시신이 부활했다는 거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가 그걸 자기 무덤, 빈 무덤에 곱게 안치하는 걸 본 많은 증인들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 된 것이죠. 예. 예수 시체를 달래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 이 요셉에 관해서는 어떤 전설이 전해져요. 뭐 전설은 아니고 사실일 텐데 AD 62년에 사도 빌립에 의해서 그는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파송을 가요. 그래서 글래스턴베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는 이제 선교를 간 건데 전도를 간 건데 글래스턴베리에 갔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는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깊이 받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거기가 나무가 돼서 거기가 요셉의 숲이 되었다는 전해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영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게 이게 순교지가 되고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저기 교회 탐방 코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저 가져간 최후의 만찬에 썼던 잔을 가지고 가는데 그 잔이 이제 아드 왕의 기사들이 찾는 성배가 된 것이죠.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건 이 아리마드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56절 55절 읽고 마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게 뭐 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지금 빈손으로 왔는데 무덤까지 따라와서 이제 그걸 안치하는 걸 보고는 이제는 이제 안식일은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안식일 하루를 꼬박 기다렸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요셉과 이게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발라서 시신을 다 태둔 것입니다. 더 이상 처치할 필요가 없는데 여인들은 그들의 애타는 마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작심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런 여인들의 믿음, 감춰지지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걸 드러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참 믿음, 참 신앙, 참 사랑, 참 은혜는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감춰지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예,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와 아리마드 요셉으로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마 거리를 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잃어도 좋다,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늘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예수님께 이렇게 하다가 갈짓자 그럼 걷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소속을 확실하게 하고 내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일생 남은 인생의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 믿음을 과감히 드러내고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모든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증언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